지난주일까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방문하시고 컨설팅하신 교회들과 그 교회에 말씀하신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교회도 빠지지 않고 꼭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였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한 교회도 빠짐없이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생각과 마음이 있는 말씀을 교회에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사자인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똑같이 오늘날의 교회에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설교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교회 성도들은 잘 들으라라고 계속 반복해서 한 교회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교회들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에 모인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왜냐하면 말씀 들을 때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자, 여기 보면 귀 있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저 보통 뭐 소설 이야기하고 오늘 에세이 이야기하고 뭐 강의하는 강의가 아니에요. 어떤 철학도 아니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라는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의 소유자를 일컫는 말이거든요. 사람이라면 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귀가 다 있지. 근데 구태여 뭐 귀 있는 자, 귀 없는 자가 있느냐, 뭐 귀 있는 자가 따로 있느냐 하는 식으로 귀 있는 자라는 말을 왜 할까요? 귀 있는 자는 신령한 귀를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신령한 귀. 귀가 없는 자가 있는데, 즉 신령한 귀를 가지지 않고 신령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귀가 없는 것처럼 영에 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귀를 가지고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들을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이 뜻은 교회들이란 표현을 쓰신 것을 보면 지상의 모든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으로서 교회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므로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권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이니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명령의 말씀이죠. 본문에서는 강한 명령조인 들을 찌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들으라도 명령행위죠.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해도 될 건데 들을 찌어라 이것은 강한 명령이에요. 반드시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 듣다는 말은 아쿠오란 헬라어다는데 이 뜻은 듣다,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들어서 깨닫다, 복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쿠오. 후대에 내려와서는 아쿠오란 이 단어의 말이 좀 바뀌는데 그 의미하는 뜻이 듣다와 복종하다는 똑같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쿠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지상교회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는 레마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위기, 교회의 위기는 재정 부족이나 외적인 요인인 정치 권력이나 반대자들의 핍박이나 코로나19 같은 무서운 전염병이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 멀리하고 가볍게 여기는 신앙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오늘 현대교회와 신앙인들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태도와 그 능력을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교회나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와 능력을 경시하고 부인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신앙인이 아니죠. 교인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의 능력 권위를 저버린다면 그 자체로서 심각한 타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경 교사로서, 설교자로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가정집에서 가족들만 드리는 것은 성경적인 공예배가 아닌 예배의 관점에서는 심각한 타락입니다. 한국교회는 심각한 타락의 징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코로나니까 전염성이 강하니까 영상으로 집에서 드리라 이건 교회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어떤 유익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뱃속에 든 아이부터 죽음에 임박한 노인의 일까지 전체가 모인 것을 교회라 그래요. 가정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비대면 예배는 예배의 관점에서는 심각한 타락입니다. 거룩한 산 예배를 바라시고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 같은 영상을 드라마 보듯이 즐기듯이 잠옷 입고 드러누워서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한편의 영화의 대사처럼 생각하고 예배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거죠. 그야말로 구경하는 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것을 예배로 여기는 것은 하나의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리고 가족 중에 불신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비대면 예배가 불가능한 행편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대면 예배 중에 영상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고 은혜 받고 도전 받았다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고 있는 이 시점에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교인들이 이 현장에 이제는 나와야 됩니다. 이제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고 집에서 비대면 예배 드리면서 뭐 했냐는 거야. 2년 동안. 2개월이 아니고 2주도 아니고 2년 동안 뭐 했냐는 거야.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코로나 이전의 예배인으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대면 예배로 교인들의 신앙을 거의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틀림없고 마귀의 새빨간 거짓이요 속임수였다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앙 다 팔아먹었어요. 특별히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예배 처소인 교회 현장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릴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뜻입니다. 현장에서 들으라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의미 속에는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가족 두세 명끼리 앉아 비대면 영상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족 두세 명끼리 앉아서 비대면 영상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그 감도 느끼는 그 감도에서 훨씬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신성 모독의 우상 숭배의 현장입니다. 좀 심한 말로 하면 비대면 영상 예배는 교인의 신앙을 다 죽이는 독가스실 영적 살인의 현장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등장한 비대면 영상 신학은 잘못된 상황 신학으로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든 다협과 세속적인 시간이 신학이 한국 교회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전염병이라는 위험 앞에 타협을 한 거예요.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의 증거를 제시할까요? 열왕기상 13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이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인가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긴 일이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인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앞장의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의 임금 여로보암 남왕국 유단을 르호보암 이름이 좀 비슷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의 제사를 지내러 가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를 죽일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보내기를 싫어했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예루살렘 현장에 가서 대면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가까운 베델과 단의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고 속이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두었습니다. 금송아지 앞에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예배 현장까지 수그럽게 갈 것 없고 쉽게 편하게 이곳에서 집에 앉아서 아름다운 금송아지에게 번쩍번쩍 빛나는 금송아지에 경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여기 금송아지는 아름답게 장식된 오늘날의 비레멘 영상, 금송아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그림자로 계시된 우상입니다. 비레멘 예배는 저는 우상이라고 봐요. 그런데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두 제단에서 제사를 집행할 때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만 될 수 있었던 제사장을 여로보암이 왕권으로 치맡도록 하나님의 말씀 무시한 채 일반 백성 중에서 자원하는 사람으로 제사장을 뽑아 세웠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말씀이 현장 예배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순종하여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까지 두려움 없이 행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았지만 처음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사라진 이스라엘은 나중에 완전히 타락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타락하느냐.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억지로 마시게 하고 예언하는 선지자에게 듣기 싫으니 예언 따위는 하지 마라고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하게 망하고 맙니다. 보세요. 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떠나면 무서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하다가 결국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불순종의 마지막은 언제나 심판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들으세요. 예배 현장에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 되게 하시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교회 되게 하시는 예배의 신비, 말씀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사람이 바뀌는 건 신비예요. 그 현장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곱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가게 되었는데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시기를 구했지만 쉴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은 다시 예전에 있던 집이 생각나서 요즘 그 집은 어떨까라고 해서 와보니까 우와, 그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 있는데 비어 있었어요. 빈집이라. 아이쿠 좋구나. 다른 것이 들어있었으면 못 들어갈 건데 청소가 깨끗하게 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고 또 비어 있어. 얼마나 들어가기 좋아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일곱 배나 더 심하게, 더 나쁘게, 더 악하게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녔습니다. 그게 쉬기 위해서.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녔는데 이 왜 물 없는 곳이냐. 물이 뭐냐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못 가는 거고 물이 없는 곳으로 귀신이 쉴 곳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물이 뭐냐. 물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찾지 못해서 머물 곳이 없어서 예전에 있던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사람의 영혼이 깨끗이 청소되고 말씀이 없이 비어있었다는 거예요.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그러니까 일곱을 데려왔으니까 귀신이 몇이에요? 여덟 귀신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나중 행편이 더 악해졌다.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그동안 살던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게 됐는데 그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을 찾다가 찾지를 못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말씀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그 사람에게로 와보니까 말씀이 없이 깨끗하고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이 말씀 없이 빈집 신앙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악한 귀신 일곱과 함께 살게 되므로 그 사람의 행편이 더 나빠졌다고 하시면서 생명의 물인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원리입니다. 영적으로. 여덟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고 말씀이 없는 종교인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행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영생의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물. 이 영생의 물이 없으므로, 생명의 물이 없으므로 일어난 비참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있을 때 귀신이 우리 인생에 자리 잡지 못하기에 더 좋은 사람으로, 더 복된 방향으로 인생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건강장수식품으로 산삼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삼은 마치 말씀과 같습니다. 제가 산삼의 효능을 보니까요, 이야, 이 말씀과 똑같은 효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삼을 먹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산삼을 먹은 이후로는 감기에도 걸리지 않고 오장육부가 건강해지고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산삼의 좋은 효능이 그 사람의 몸 곳곳에 구석구석이 모세혈관까지 들어가서 우리의 몸의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또 약한 부분의 기운을 북돋워주므로 점점 더 건강한 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산삼이라는 거예요. 산삼의 좋은 효능이 몸의 곳곳에 우리 몸의 건강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말씀의 좋은 효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 골수의 속까지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복된 믿음, 복된 신앙, 능력 있는 삶으로 홍수나 창수를 능히 이기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서울 중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종순 목사님께서 감사하는 사람들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말입니다. 제 개인의 주관적인 관찰입니다만 교회 생활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대개가 신앙 경륜이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들락거리는 사람이나 교회 물을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연륜만 내세우고 자기 공로만 자랑할 뿐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의지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좋은 인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한국교회 전반적인 현상이에요? 오래 교회 다니고 묵은 신자들은 연륜과 공로와 경험만 내세우고 그 우월감만 가지고 배째라는 배짱으로 교회 생활을 하지 말씀 안 들어요. 순종 안 해. 배째라. 복종하는 태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교회의 공통된 문제점입니다. 신앙 연륜이 오래될수록 죽을 똥 살 똥 헌신해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일이잖아요. 신앙생활 그만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과 오랫동안 지냈으니까 주구통살둥해야지. 그런데 이게 반대라. 반비례라. 신앙 연륜이 많을수록 말 안 듣고 이제 온 초신자가 어린아이처럼 말씀이 주면 고제곱대로 듣고 주구통살둥하는 거. 이게 뭔지 반비례예요. 반비례. 반비례로. 이게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의 감격적인 체험. 절대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이 임할 때 사람이 180도로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더 잘해야죠. 말 참 안 된다. 말을 들으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들을지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 열이여 혼과 염과 및 간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리빙 워드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한 운동력과 활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양날을 가진 칼보다도 예리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어 완전 수술 분해해서 해부로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라, 들을지어라. 그러면 네 사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새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뀔 것이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숴뜨리는 방망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방망이는 해머를 말합니다. 생나무같이 굳은 바위같이 마음이 완고해서 열리지 않는 불신자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해머가 되고 날성검이 되어서 부셔뜨리고 찔러 쪼개어서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고 변화시키고 치료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변화시키는 전능의 능력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교회에 보내, 오늘 본문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말씀을 교회에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치료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는 것이 뭐냐? 누가 건져주느냐는 거예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건지십니다. 19세기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변화를 위한 책.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가시적인 사람들의 저자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인 영국의 더그 해워드 밀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도구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도구. 더그 해워드 밀저라는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은 단순히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고 창조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무리 오래되고 깡마른 뼈들이라도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교회사 연구가들로부터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성 어거스틴. 그는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신학자요, 사상가요, 위대한 성직자로 불리는 어거스틴이지만 그의 젊은 날은 방탕과 방황하는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젊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늙어서 일하면 주책이죠. 젊은 날에 10대, 20대를 말합니다. 어그스틴 10대, 20대. 그는 탕자가 되었고 탕자 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유리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집을 나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이곳으로 저곳으로 방황을. 그래서 어그스틴을 말할 때 탕자가 변하여 승자가 된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하죠. 어그스틴이 어린 시절을 보면은요, 이교도였던 아버지, 아버지가 이교도였어요. 뭘 신자였죠. 그의 어머니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어그스틴이. 그런데 이교도였던 아버지가 세상을 일찍 떠납니다. 이 떠나기 바로 직전에 세례를 받고 돌아가는데 그의 어머니는 열렬한 기독교인이었죠. 여러분, 부모가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신앙이 다르면요, 그 사이에 자라는 아이는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지지를 못합니다.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몰라요. 그 가정에 자란 아이들은요. 심각하죠? 어그스틴은 공부는 잘하는 수지였지만요, 이 신앙이 다른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갈등을 하고, 그래서 술을 먹고, 친구와 정욕으로 얼룩진 방황과 방탕에 사로잡힌 생활을 했고, 끝내는 그는 연상의 흑인 여인과 동거까지 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사생아를 낳습니다. 그 후 그는 점성술에 빠지게 되고 점쟁이가 되고 마니교라는 사이비교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마니교에 빠져있는 것을 보고 슬픔에 잠겨서 끊임없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어그스틴은 마니교를 열심히 신봉하면서 빠져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태리 밀라노에서 수사학 교수가 되면서 말은 얼마나 잘했냐, 머리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말을 잘해서 그런 수사학 교수가 됩니다. 그곳에서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 곧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암브로시우스 목사가 어그스틴에게 네가 지금 그러면 안 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돼.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게 되는 거야. 이 말을 해줬는데 이 말에 도전을 받은 어그스틴은 암브로시우스 목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도 안다고 해서는 아니죠. 아직도 돈과 명예와 방탕에 빠져있는 자신의 문제인 육체의 정욕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싶었으나 자신의 마음과 결심대로 되지를 않고 늘 갈등하며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직업이 이제 수사학 교수로서 이제 직업 생활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뇌 속에서 괴로워하던 그를 말씀으로 부르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 사건을 어그스틴의 참회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회로 기록된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정원의 무화과 나무 아래 틀썩 주저앉았고 내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어떤 아이들의 노래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소년의 음성인지 소녀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톨레레게 톨레레게라는 구절이 반복적으로 들렸습니다. 그것을 듣고 그런 소리를 내면서 노는 아이들의 놀이가 있는지 열심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전에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급히 내가 앉았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성경을 두었는데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펴서 제일 먼저 내 눈에 닿는 부분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 딱 펼쳤는데 이것이 펼쳐졌어요. 거기서 그 한바닥에서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구절이 그냥 순간처럼 그 어그스틴의 눈에 확 빨려 들어왔습니다. 나는 더 읽지를 않았습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구절의 끝부분에 이르러서는 바로 그 순간에 마치 빛이 내 마음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고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그날부터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요. 로마 13장 13절 14절. 말씀이 임하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 방탕과 긴 방황이 끝나는 변화가 되면서 또 하나의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 말을 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안식을 얻을 수 없듯이 내 영혼이 주의 품에 돌아올 때까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었나이다. 방황하며 살던 어거스틴, 방자로 살던 어거스틴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성자로 신학자로 변화시킨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돌레레게 돌레레게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남태평양의 한 섬에 살고 있던 회심한 어느 식인종이 그다른 항아리 옆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을 때 헬멧을 쓴 한 인류학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식인종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식인종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그 대답을 들은 인류학자는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현대 문명인들은 그 책을 믿지 않아요. 그 책은 그저 흥황된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 책을 읽느라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식인종은 그 사람을 천천히 그리고 유심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책이 아니었다면 선생님은 벌써 내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거의 다 돼 갈 겁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 인류학자가 아차, 제가 큰 실수를 했군요. 근데 어떻게 저를 잡아먹지 않을 생각을 했어요? 식인종이 대답합니다.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도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인류학자가 저도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고 위기를 모면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인종도 완전히 생각을 바꾸어서 사람을 잡아먹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고 오히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독실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원에 1년 가까이 입원을 했습니다. 이분은 건강할 때도 열심히 전도를 했던 분이었는데 병상에 누워서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내가 병원에 누워서 전도할 수 없네, 큰일 났네 하고 골똘하게 깊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할머니에게 아주 귀중한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에서 자기를 수발해 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생에게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내가 누워있는 나에게 성경 읽는 것이 아르바이트 일이다. 다른 일 할 필요 없다. 내가 병들어 성경 읽지 못하니까 여기 옆에서 성경 읽어주게.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아르바이트 값을 잘 주겠네 하고 고용하고 그 대학생은 병든 할머니의 부탁을 거절 못하고 그 옆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할 일은 병상에 누운 할머니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고린도전후서 이래가지고 성경을 쭉쭉쭉 읽어갑니다.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신앙이 독실하니까 성경 구절인 이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중요한 구절이 나오면 일부러 그 잘 안 들리는데 그 다시 읽어보세요. 그 구절 뭐야? 그 구절 다시 읽어보세요 하고 두세 번 계속 반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 딱 나오면 아, 잘 안 들려. 그 말씀 다시 읽어봐. 그래가지고 세 번, 네 번 이 말씀을 읽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읽고 읽기를 시키니까 나중에 그 대학생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니까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할머니는 1년 동안 10명이 넘는 청년 대학생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이로 하여금, 듣는 이로 하여금 심령의 변화, 영혼의 변화를 일으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계속해서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기게 하기 때문에. 앞에 교회들을 보면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음에 바로 이기는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생명체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말이 연속으로 나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은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모든 악한 것, 질병을 이기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기게 하는 능력을 가지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죽음을 이길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모든 약한 것, 모든 질병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가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 37절에 보면 이김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더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도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능력의 말씀 이기고 승리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신지요. 그 사랑의 증거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처럼 미워하고 불의한 사람에게는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사이에 설령 끼어앉아 있어도 듣지 못하도록 길을 닫아버리십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고발을 당해도 정죄를 당해도 환난이나 공고 박해나 기근 적신이나 위험 칼이나 총을 든 골리앗이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의 말씀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주리 신지라고 했습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 딱 찾아왔습니다. 이 마귀가요,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려 서니까 배고플 것을 귀신같이 알고 딱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귀가, 야, 네 배고프지? 넌 하나님 아들이 아니냐? 능력이 무한하지 않느냐? 세상을 창조한 자가 아니냐? 배고프니까 뭐 식당까지 갈 게 뭐 있어? 여기 돌들이 많아.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 넌 할 수 있잖아. 딱 쉽게 돌이 명하여 떡이 되게 해라. 빵 되게 해라. 딱 먹으면 쉽지.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높고 거룩한 성에 데려가서 네가 뛰어내려봐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마귀의 성경도 인용합니다. 성경의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종이 떨어질 때 하나님이 천사를 명해서 받아주신다고 했냐? 뛰어내려봐. 넌 하나님 아랬는데 하나님 받아줄 거야. 안전할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건 네게 줄 테니까 나를 경배해라고 합니다. 시험이죠. 이때 예수님은요. 각 시험 때마다 각 시험,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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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까지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인용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말씀을 인용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니라 기록되었으되 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만 경배해라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말씀이 승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수아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 요수아서 하신 말씀 보세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놓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말씀을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승리자가 되리라. 이 말씀 붙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승장구에서 가나안 땅 정복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계속해서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으라. 들을 찌어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믿음이 생길 수 없고 그래서 이길 수 없고 인생 실패자가 말씀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리가 없습니다. 로마 10장 14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며? 어디서 나며? 자, 크게 한번 읽습니다. 크게.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생겨나도록. 자, 시작. 그런 저. 네. 이게 보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고 어디 믿으리요. 그리고 로마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돼. 많이 들으면 큰 믿음이 생겨요. 적게 믿으면 적은 믿음이에요.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마귀와 세상과 죄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엘리야와 수넴 여인의 사건을 말합니다. 이제 가뭄이, 엘리야가 하나님 기도해가지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청해서 비가 안 내립니다. 아합왕과 이세벨이 우상을 숭배하니까요.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 군부 죽을 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야 이제 네가 사르밧 지역에 가서 가부의 결과는 내가 그에게 말해놨다. 부탁해놨다. 그가 너를 너에게 먹을 걸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갑니다. 엘리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죠. 그거 가 되겠습니까? 그 가부집이에요? 그 내가 어떻게 가요? 길도 먼데요. 뭐 이래가지고 안 가면 안 되죠. 그건 엘리야도 그대로 순종해서 갑니다. 가니까 밭에서 곡식을 줍고, 그 나무 가지를 줍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 가라고 해서 내가 왔는데, 네가 지금 내게 먹을 달라. 그러니까 이 가부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외동 아들이 있었는데, 내가 한 줌 가루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이제 떡 한 두 개 정도 이제 쪄서 먹으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로 생각하고 마지막 떡을 구우려고 지금 나뭇가지 죽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한테 먼저 가져오느라. 여인이 지금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 죽을라 해도 빵이 모자랄 판인데 굶어 죽음 이제 굶어 죽기로 작정인데 마지막 이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려고 그래 있는데 자기에게 먼저 가져오래. 이 여인이 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 갖다 줍니다. 그 엘리야가 그 빵을 먹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의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아니하리라. 아,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가뭄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되는데도 통에 가루가 딱 한 주먹 있는데 딱 쏘고 나면 다음날 일어나면 또 한 주먹 생기고 한 주먹인데 탈탈 털어가지고 먹고 나면 또 한 주먹 생기고 이게 가뭄이 끝나기 전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를 않아요. 기적이죠, 여러분. 그리고 병에 기름도 한 방울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붓고 나면 또 생기고 붓고 나면 또 생기고 신기해요. 신기해. 이거는 어떤 일로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일이 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따랐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가뭄을 이기는 흉년을 이겨내는 능력이 말씀 순종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네. 말씀 순종. 가난해서 어렵습니까? 힘드신 분이 계시죠? 물가는 치솟고 음식을 사 먹기도 힘든 그거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믿어보세요. 말씀을 듣고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거든요.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으라고. 들으라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과 가난과 질병이 오더라도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하형록 그 회장 병원에서 심장 이식을 두 번이나 하고 사경을 내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 살아나서 이 심장 이식 수술한 사람은 길어야 10년밖에 못 사는 지금 15년째 살고 있다고 그래요. 15년째.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경을 읽는 중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기는 병을 이기는 이런 축복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기고 싶습니까?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당자가 깡패가 변하여 성자가 되고 실패자가 변하여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능력적인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술, 담배, 도박, 포르노, 웹툰 이런 모든 중독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냅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실 때 잘 들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변화와 이기는 승리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